예, 누가복음 이제 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확실하게 변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만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그 만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36절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여기서 한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인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 이름이 시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께 청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라는,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밥 같이 먹지요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누가복음 7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싫어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어긴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여버렸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의 동료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싶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식사하면서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절로 가볼까요? 37절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여자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죄를 지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대에 어느 누구가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여자를 향해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유대사회에서는, 1세기 유대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정죄를 했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말 알죠? 주홍글씨.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이 여자는 더럽혀진 여자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주홍글씨라는 그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그 주홍글씨의 배경은요, 여러분, 1세기가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하나의 의견이 뭐냐면 몸을 파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창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다. 창녀라고 해서 아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낙인이 찍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을 가장 정죄하고 낙인을 찍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한 몸을 다 받았던, 가장 크게 받았던 이 여인이 누구의 집에 들어와요? 자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어서요? 예,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바로 앞절에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굉장한 큰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요? 바리새인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용기를 갖고 오직 한 분 만나고 싶어서, 오직 한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용기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38절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예수의 뒤로 갑니다. 뒤로 갔는데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발 곁에 서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울었다고 말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아는데도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 예수라는 문을 만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는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누구의 발을 적셨어요? 예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의 발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울어야만 내 눈물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발등에까지 적실 수 있을 만큼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눈물이 흐를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울어야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발등을 적실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울었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이 적셔질 정도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었으니 그 감격에 그렇게 울었던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을 적시니까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등,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긴 머리가 있었던 거죠. 그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가 어때야 되죠? 닦으려면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갑니다. 닦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발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춥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마지막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아십니까? 이 향유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뭐냐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1년치에 예, 돈을 드려야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부었던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제는 알 수가 있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눈물을 같이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같이 흘리죠.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렸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자로서 낙인이 찍혔고 그랬어도 동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이 찡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감정의 파분이 일어날 만도 한데,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39절을 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봅니다. 그것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여자인지, 어떠한 자인지, 그 뭐라고 합니까?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요? 무슨 뉘앙스일까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을 알았다면, 죄인 줄을 알았다면 알아야지요. 선지자 정도 된다면 알아야죠. 이 동네에서 가장 타락한 여자.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해줘도 이 여자만은 절대로 구원해줄 수 없었던 가장 파렴치하고 수치스럽고 상대할 수 없는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구의 몸을 만져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을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어디를 만졌습니까? 발? 예, 발등만 만졌어요. 이것도 시몬의 눈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불쾌하게 보였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뭔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불쾌감을 마음속으로 표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때문에 불쾌했습니까? 예수님이 허용한 것 때문에만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였어요? 누가요? 이 여자가 이 타락한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여자가 감히 누구의 집에 들어왔어요? 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내 집이 어떤 집인데요? 거룩한 집인데요. 경건한 집인데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내 집에 감히 이런 여자가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예수라는 분과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와서는 식사도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요. 불쾌감과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주 정치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증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증오해요. 네 편, 내 편 나눠놓고는 어떻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증오하잖아요. 그걸 보면 압니다. 증오하는 감정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증오하는 그 사람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증오심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는데 자기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만든 자리를 망쳐버린 그 동네의 죄인인 여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자리를 망칠 수가 있을까? 또 그것을 예수라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용납을 하고 있고 거절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화가 났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말로 했습니까? 행동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근데 그 속으로 했던 그 생각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속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넘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향하여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행동과 여자 행동을 이제 비교하십니다. 44절,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4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무엇도 주지 않았다고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먼지가 너무 많았고요 샌들 같은 것만 신고 다녔기 때문에 누군가가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요 꼭 발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그렇게 크게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로 가볼까요? 45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무엇을 비교합니까? 입 맞추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는 남자와 남자, 남자, 여자 누구든 간에 만나면은 입 맞추는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입 맞추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허구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회죠. 그러나 유대사회에서는요. 예. 입 맞추는 것이 그 사람을 환영하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발에다가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46절을 보세요. 너는 내 머리에 무엇도 붙지 않았어요?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이 감람유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 영어성에 보면 그냥 기름이에요. 일반적인 기름. 그러니까 그 당시 매우 흔한 아주 싸구려, 아주 흔한 돈을 그렇게 들이지 않는 그런 감람유. 그것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300데나론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행동과 여인의 행동을 비교해서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여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맥락인지를 보세요. 이 여인은 죄인으로 낙이 찍힌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아무도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더 심하지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여자의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몬의 행동과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시몬에게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가봅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47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47절을 보세요. 앞에 3절에서 시몬의 행동과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여인의 행동에 굉장한 가치를 주신 예수님이 40절에서 결정적인 정말 결정타를 한방 매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왜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시몬의 행동을 비판하셨냐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무엇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로 발을 씻었고 그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거기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그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어린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 여러분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얼마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역시 세대가 비슷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가 알까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뭔지 알지 못하지요.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가 주입시켜줬겠죠. 이 아이는 잘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알죠.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 좋아해 사랑해하면은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막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주는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자, 그러면 남자에게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 세대 하늘의 별을 하늘의 별을 따다줄 만큼. 우리 뉴스가 왔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다줄 만큼 사랑해.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알지요. 그런데 그 답을 듣고 싶지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전달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 표현을 너무 쑥스럽잖아. 나는 속으로만 사랑을 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 연애할 때 남자가 너무너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막 이벤트도 얼마나 뭐 50일째 만났고 100일째 만났고 200일째 만났고 막 그때마다 꽃을 막 갖다 주고 난리를 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줄 줄 알았더니 결혼과 동시에 남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따집니다. 왜? 나 사랑하지 않냐고. 아니, 당신이 사랑하지. 근데 왜 지금은 안 해주냐고. 그때와 지금이 다르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이 남자는 원래부터 표현을 안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연애할 때는요,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했지요. 이제 다 얻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뒤에 이 아내는 계속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제발 사랑 좀 표현해달라고. 표현해달라고. 장미꽃 한 송이라도 갖다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남자가 그래요.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오픈해서 열어줄까. 그런데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해 안 해요?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그거 하나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내 가슴을 열어줄까? 내 심장을 보여줄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사랑의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을 꼭 표현해야만 아느냐고. 이신전심이지. 서로 마음만 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표현을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지납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씻었고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다 비난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낯설지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낯섭니다. 사랑을 표현할지 모르는 남자나 여자에게는 이 말이 낯섭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나? 그냥 아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남편한테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아내한테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겠어? 이게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을 해봐야 그 표현이 자기 마음도 움직이고 상대방도 마음도 움직이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 않은 시몬과 사랑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했던 가장 극대화시켰던 여인 행동을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몬에게,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냐고. 이 여인에게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왜요?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왜 그 여인은 사랑이 많고 왜 너는 적은가? 이걸 비교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왜 차이가 날까요? 사랑의 크기가 왜 차이 날까요? 사랑의 크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7절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데서 답을 찾습니다. 뭐와 연결시킵니까? 죄 용서 받는 것과 연결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죄 용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거고, 너는, 시몬인 너는 나에게 사랑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사함이 적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시몬도 여인도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틀어서 지금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왜 인색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 개성 때문이 아니고 내가 쑥스러워서가 아니고 난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적어서. 그래서 아까 41절에부터 비유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41절과 42절에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십시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또 한 명은 몇 데나리온이요? 5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요. 그 500데나리온이요. 1년 반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빚을 졌어요. 근데 50데나리온이요. 겨우 한 달 반만. 그 정도의 양만 빚을 진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이. 그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두 명이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면제를 시켜 주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은 누구한테 한 줄 알아요? 시몬에게 한 겁니다. 시몬에게. 시몬이 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죠. 답은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그 여인은 몇 데나리온을 빚을 진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거고, 그러면 시몬은요 단 50데나리온을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니 여인의 사랑의 표현은 더 크고 시몬의 사랑의 표현은요 극히 작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천차만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죄 용서를 받았다고요. 여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죄 용서받은 건 똑같이 받은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5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의 용서받은 사람은 왜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제가 용서를 더 많이 받았고 저분은 더 적은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 용서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똑같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시죠? 자,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그 사람이 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살인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잖아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살인을 저지른 그 나쁜 행위를 어떻게 여겨요? 억울하대요. 너무 억울하대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거짓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슴앓이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더 죄가 크지요. 그리고 예, 거짓말, 조그마한 거짓말한 사람은 죄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용서해주면 누가 더 기뻐해야 됩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으면 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왜 그가 안 기뻐합니까? 자기는 억울하니까. 그러나 자그마한 거짓말에도 가슴앓이 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이게 용서를 받았어요. 막 하늘을 나른 것처럼 기쁜 거예요. 아니, 이 자그마한 죄 용서받은 건데 왜 그렇게 기쁠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죄 용서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자리에 온 여러분 저 사이에 이 사이에 이제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와 C라는 성도가 같이 예배자리에 왔는데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았고 나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시몬하고 여인의 행동의 차이처럼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객관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고 누구나 다 비난할 만큼의 나쁜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기뻐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살인을 저질러도 어떠다고 내가 억울하면 용서해줘도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것처럼 죄가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까? 용서받은 자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행복.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 이 여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죄가 많았고 객관적으로 죄 용서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커서 그 용서받은 게 너무너무 위대해서 그 용서를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분이 너무너무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막았을지라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그 모든 그 순수한 사랑을 다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여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내가 알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가장 불행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더 못 가졌고 남들보다 더 못 누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불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의 불행은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모르니 자그마한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자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는요,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반응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설교 결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이 클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진다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사랑은 웃음처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맞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도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으며 살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행복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우리를 웃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